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한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각도의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 비교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고 정겨운 어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막 이를테면 무서운 형벌에 대한 판결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말씀으로 대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두 번 나왔어요. 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2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9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4절 거기에 보면 이제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근데 요거 이제 앞에서 말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고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러므로 다음에 바로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므로 보라 하는 말이나 보라 그 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라 할 때는 진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텐션을 하라 주목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혹은 고린도후서 또는 갈라디아서를 볼 것 같으면 이 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때마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축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의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들으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만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고멜이 하는 말이죠. 고멜이 호세하고 살았을 때가 지금 보니까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훨씬 나았구나. 근데 내가 이제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현재 형편이 비참하다면서 깨달은 거죠. 고멜이니까 바알과 이제 뭐 열애를 했죠. 이를테면은. 근데 바알하고 좀 지내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바알에게 당했어요. 결국은. 고멜이 생각할 때 바알이 자기를 엄청 사랑한 것으로 알았고 자기도 바알을 사랑했죠. 근데 보니까 자기를 이용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해본 후에야 이방신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래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참사랑은 님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몸짓, 작은 표정, 작은 말에서 그 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내가 죽기로 돌아서는 첫 걸음의 소리를 세상이 듣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센스티브 하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귀향을 위해서 일어서는 님의 작은 몸짓에 하나님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심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 하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와 담벽으로 막으셨죠. 그 길이 형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담벽의 장애물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목적인 것도 아니고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맹세로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해 두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럼 뭐 신명기 보시면은 뭐 4장 29장 30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쫓겨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반기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어두운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옛적에 내 남편이 더 나았다. 그것이 나의 안식처였다.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신다는 거죠.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기 보면은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렇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는 장소가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이 거친 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데려가는 곳이구나, 험악한 곳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문명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뭐 문맥에 맞지 않다고 보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을 깨닫고 자기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은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항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구애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징계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면 구태 뭐 타이르거나 뭐 설득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타이른다 그랬거든요, 또. 근데 이 타이른다는 말은 강하게 이렇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꿰는다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세번역하고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꿰는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요. 또 저 위로하고 했는데 위로한다는 말도 자주 구애, 사랑을 구하는 구애의 때에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부드러운 표현이죠. 거친들은 광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광야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어디를 연상하게 합니까? 출애굽을 연상해. 출애굽.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그래서 거친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이미지를 짙게 품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회상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좋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 시대에 대한 특별히 초기 광야 시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굉장히 듣기 좋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던 때였어요. 그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추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뭘 추억하시냐 하면은 아 지금 현재 모습이 너무 형편없고 속세이고 그러니까 벌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방에 쫓겨가서 그냥 못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배역의 백성들을 보시고 초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주를 따랐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온통 불순종과 폐역의 시기로 이렇게 그냥 줄잡아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야에서 막 애매기고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광야에 다 묻혔다. 광야의 해골로 다 됐다. 우리 표현에는 뭐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물론 금송아지 사건도 광야에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하나님 뭐 시험하고 아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언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광야 시대는 대체로 순종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잘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우선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양의 피로서 자기 집을 다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피에 의존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광야로 간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모든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100% 순결했다기보다는 나라 전체가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응답을 했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 시기를 우리는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다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것을 집어내시다는 거죠. 그것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 추억이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의 초기 사랑의 시대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그런 우상신이 없었어요. 오직 주 여호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2장 15절에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스라엘 초기 시대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그날 같이 하리라. 그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우상이 없는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만 믿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거죠.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시고 미래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기 광야시대는 하나님의 가슴에 아름답고 달콤한 신원의 추억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미래의 꿈이 무르익던 그 초기 광야시대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언어는 전부 다 구애와 신원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시로 담을 쌓고 또 수확이 없게 하시고 먼 나라로 잡혀가게 하신다. 그런 무서운 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굉장히 온유한 음성으로 달래주고 위로합니다. 굉장히 애정 어린 정다운 사랑의 호소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약의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참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제가 믿겠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가 안 좋습니다. 왜 전쟁을 좋아하시고 뭐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뭐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판 맨날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운명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보고 뭐 무서운 분이니까 싫다, 심판만 하신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로맨틱한 음성으로 임의 귀에 부드럽게 울려주는 말입니다.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2의 미로를 위해서 낭만이 흘렀던 초기 광야 시대처럼 정애와 정담의 밤을 보내기를 제안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본 항목에 거친 들이 징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 조금 더 우리가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으로 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조금 논증해 보려고 그래요. 어렵게 뭐 들으실 건 없고 성경 보시면 간단합니다. 1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1장 4절에서 9절까지 훑어보시면은 그 전부 다 어떻게 무슨 내용이죠? 무서운 징계죠.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패턴에 따라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예요. 근데 곧이어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회복의 약속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본 항목이 징계의 메시지 끝에서 다시 약속으로 방향이 바뀌죠. 14절, 23절, 2장. 그 다음에 근접한 미래에서 먼 미래로 옮겨지는 것은 1장에서 그 위협했던 거, 1장 4절에서 9절, 그 위협이 구속의 약속으로, 1장 10절에서 2장 1절, 그 약속으로 전환된 패턴과 똑같아요.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다시 경고나 징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새로운 약속으로 심판의 고성이 부드러운 사랑의 낮은 음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턴도 같다는 거죠. 앞에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항복이 시작되는 2장 14절부터 메시지가 끝나는 23절까지는 그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날에. 예를 들면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거친 들은 그날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은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뺏겼던 그 이제 포도원들 있잖아요. 징계를 받는 동안에 포도원도 뺏으시고 뭐 그냥 자녀들도 데려가시고 인구도 격감시키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은 귀가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그 회개하는 아내에게 새 생활을 위한 그 필요품, 생필품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돌아오는 아내를 회개했느냐 잘했다, 뭐 그것이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겨주셔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새 마음과 새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를 생각했어요. 싸웠어요. 이제 아내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남편하고 살았던 내가 훨씬 더 나았구나. 그것이 내가 있을 장소였구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오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왔나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살아봐야 그것이 얼마 가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아내를 진심으로 우대를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 아내가 나가서 그런 나쁜 짓 하고 왔으니까 그 수치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불편한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치심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고 물론 용서하고 그리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내의 편에서는 새 마음과 새 소망을 품어야겠죠. 새 마음을 가져야겠죠. 남편이 왔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고 앞으로는 행복한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품어야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악월 골짜기라는 큰 이슈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월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5절에 그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시사하냐면 악을 골짜기가 과거에 소망의 문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악을 골짜기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 모조리 다 파괴해야 된다. 거기는 물건이든지 뭐 그냥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동식물 다 죽여야 된다. 거기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물품을 훔쳤어요. 그 왜 신할산의 외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국산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갖고 처형이 되는데 그 처형된 장소가 악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가나안 정복의 커다란 오점을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혀지지 않은 악몽의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악월 골짜기가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악몽이었어요. 악월 골짜기는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월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변하는 불순종과 징계의 대명사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주 거뜬하게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그냥 단숨에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이 성이 있었죠. 아이 성이 조그만 거예요. 아이성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아예 아이 같은 작은 성이야. 그 아이성 점령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퇴폐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간이 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양팔에게 힘이 좀 빠지고 그냥 머리를 감싸고 그냥 어디 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죠. 누구에게나 한두 개의 악을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과 아간이 받았던 유혹에 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간이 훔쳤던 신할산의 외투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소송거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겨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신할산의 외투 얼마나 컬러풀하고 얼마나 패셔너블하고 얼마나 입으면 따뜻하고 좋겠는가. 고급 상품이 아닌가. 가져라. 그냥 가져라. 훔쳐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실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간의 신할산 외투처럼 각자가 무엇인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즐기고 들여다보고 엔조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고멜처럼 바알을 붙잡고 있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걸음을 돌이키고 악월 골짜기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망의 문이 개개해야겠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겠다. 비록 신할산의 외투를 내가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오면은 주께서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도전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한심한 배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줄기찬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고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초기 광야 시대의 신원을 다시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안전한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고멜의 외도와 불신앙 때문에 멍이 들었죠. 그러나 고멜과의 죄의 위로를 꿈꾸시면서 상한 마음을 달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헛꿈을 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권적인 사랑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언제나 임을 향한 긍정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죠. 확신하면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꼽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고멜처럼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어요. 애굽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유월절 피에 속죄의 피를 믿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모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 복지로 가신다, 해방시키신다, 바로의 손에서 풀어주신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불질의 사랑과 능력 앞에 애굽을 등지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거친 들로 나왔어요. 우상이 없는 곳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혼의 단꿈에 젖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새 창조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사했습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나를 참 크게 낮추게 하고 낮추고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 시대 나는 그것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감격이 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우상이 없던 시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신혼의 단꿈에 하나님은 늘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달아나고 바알 대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다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에 대한 신혼의 단꿈을 지금도 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쉬울 거예요. 악을 골짜기를 메워서 소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수치의 과거가 새 삶의 도약을 연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범죄와 그 징벌의 장소였던 악을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랑이 움트는 신혼의 첫날 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출발점으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죄의 미래 여행이 가능하려면 악을의 악령이 망령처럼 따라다니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혹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이 적기 때문이죠.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럴 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울의 골짜기가 내 몸에 파여 있을 때는 걸핏하면 좌절감이 고개를 쳐들고 수치심이 얼굴을 아주 붉히게 해요. 악울의 악몽은 신앙생활 아주 활기를 뺏어버립니다. 심령의 안식을 뒤흔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친 들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온유한 음성으로 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을 잊어버리시고 나를 품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악을 골짜기가 평지로 메워지고 소망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걸음을 돌이키면 악몽이 사라지는 새 삶이 열린다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